상대 공격 범위 밖에서 쏠 수 있는 이른바 스탠드오프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유격 체계를 갖춘 신형 이지스함 두 척을 건조합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오늘 일본 정부가 강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미사일 방어 정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억지력 강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서남부 섬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혹해지고 있다면서 일본은 적절한 방식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위반 사항을 되돌릴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시 2015년 합의로 간단히 돌아가기에는 이란의 합의 위반이 너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많은 핵물질, 더 많은 활동, 더 많은 원심불리기가 존재한다면서 당장 합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비엔나 주재 이란 대사는 오늘 트위터에 합의 이행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미중 해상안보 관련 회의에 중국이 예고 없이 불참했다는 미국의 비난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해군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은 지난달 18일 회의 주제와 일정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일방적인 의제를 고집하며 회의 성격을 바꾸려 했고 의제 합의도 없이 중국의 참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군 대변인은 중국은 회의와 관련한 문제에서 미국과 소통을 유지하길 바라며 가능한 빨리 합의에 도달해 회의를 원만히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필립 데이비드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이 14일과 16일 예정된 미중 군사 해양안보협력 관련 회의에 예고 없이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면서 중국과 합의를 추진하는 모든 국가는 이런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이어 에너지부도 핵심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샬린 하인스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해킹 공격에 대해 실시간 대응이 이루어지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악성 소프트웨어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에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가 핵 안보국을 포함해 국가 안보 기능의 필수적인 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안보기반시설안보국 시사는 이날 최소 지난 3월부터 해킹 공격이 시작됐고 특정 주요 인사의 이메일 계정을 표적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기관, 기반시설 등에 대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앞서 13일 상무부와 재무부 등 일부 연방정부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회의가 미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는 자문회의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조만간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문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FDA와 모더나 측이 제출한 백신 효능과 안정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승인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FDA는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빠르면 오는 27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오는 27일과 28일, 29일에 EU 전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백신 승인을 담당하는 유럽의약품청 EMA는 오는 21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 백신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현재 6개 종류에 걸쳐 약 20억 분의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가 내년 새 회기가 시작될 때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도 대북제재 유지와 동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핵 문제를 내년에 예상되는 국제사회 주요 위기 요소로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5m로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대북에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에 열릴 청문회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 공화당 측 관계자는 16일 VOA에 당초 예고된 대로 해당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면서도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번째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톰 람토스 인권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 여당인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선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혹은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이 위원회 청문회에는 국무부 인권담당차관부와 국제종교자유담당대사와 같은 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이런 조치들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미국의 제재 정책에서 동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차기 행정부에서도 대북 제재 유지와 동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17일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웨비나에 참석해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도 대북 제재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인지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Absolutely. I think North Korea is you know one of the wicked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domain.
자라테 전 차관보는 재무부 차관보 부임에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 담당 부보좌관 등을 지내며 지난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금융 동결 전략을 세우는 등 대북 제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며 앞선 모든 미국 정부가 제재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최대 압박을 펼쳐왔다면서 앞으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e've seen this last administration try to apply what it's called a maximum pressure campaign. I don't see the Biden administration.
다만 제재 이행에 있어서는 기존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자라테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There will be different tonalities, different ways of using alliances. To apply that pressure.
다른 도구를 함께 활용해서 그 같은 압박을 가하기 위해 동맹을 활용한 다른 양상,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아담 주빈 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제재가 다른 정권의 행동을 바꿀 수 없으며 무고한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끼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약속과 잠재력을 믿고 있다며 제재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며 문제적 행동을 바꾸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at brings us together is a belief in the promise and potential of this toolset to have positive.
주빈 전 차관은 특히 제재 정책에서 중요한 원칙이 바로 동맹과의 연대라고 강조하며 중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자 곧바로 한국 관광을 금지했던 것처럼 중국은 미국처럼 독자 제재 혹은 정책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함께 설 수 있는 동맹은 없다는 겁니다.
I would say China is tremendously weaker than the U.S. and that's alliances. When you look at the Xinjiang treatment of the Uyghurs,
주빈 전 차관은 미국에게 있는 동맹이 중국에게는 없다는 것이 중국의 엄청난 약점이라면서 특히 중국의 신장 위구르 홍콩, 남중국해 정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편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동맹과의 협력이라는 능력이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을 크게 앞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서린 노벨리 전 국무부 경제차관 역시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동맹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do it in a coherent way. We have to have a theory of the case, not just why it's good for us, but why it's good for them.
제재 정책이 단지 미국에게 왜 좋은지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동맹국들에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벨리 전 차관은 그러면서 제재 정책 이행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한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다른 행동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핵 문제를 내년에 예상되는 국제사회 주요 위기 요소로 꼽았습니다. 행정부 취임 초기 때마다 관측됐던 북한의 도발이 긴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16일 발표한 2021년 위기와 기회 보고서에서 북한 핵 문제는 위기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북핵 문제를 총 10개의 위기 요소 중 다섯 번째로 선정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명의 대통령들이 실패한 외교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3번 만났음에도 북한은 더 역량이 강화된 핵무기를 자랑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20개에서 30개의 핵탄두와 미 본토에 조만간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과거 미사일이나 핵실험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를 맞이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해 이런 실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런 방식의 시위는 언론과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자멸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비록 북한의 새롭고 부상하는 역량에 맞서 강화돼야 하긴 하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도 여전히 작동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무력 위협을 피하고 대신 다자적인 비난을 추구하며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과 협력한다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문제로 인한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낮음과 중간, 높음 중에서 중간과 높음 사이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심화 사태와 관련 백신 배포의 지연,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제약, 세계 금융 등을 내년도 국제사회가 맞이하게 될 위기 요소로 꼽았습니다. 반면 세계무역기구의 재탄생과 21세기 새로운 다자구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노력 등을 2021년 기회 부문에 포함시켰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시에 여러 사안을 다룰 여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이에 따른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유엔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리 펠트먼 전 유엔 사무차장은 17일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서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다룰 여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펠트먼 전 사무차장은 이날 전미 북한위원회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인터넷 화상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펠트먼 전 사무차장은 실무급에서 많은 일이 진행되는 미국의 방식과 달리 북한은 지도부에서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오는 반대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펠트먼 전 사무차장은 이런 비대칭적 협상 방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엔이 비정치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인 논의나 워크숍을 열어 미북 협상에서 당장 다뤄지기 어려운 화학무기나 협상의 절차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북한이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관여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나 화학무기, 재래식무기, 인권, 실종자 문제 등 북한과 논의해야 할 수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북한이 동시에 이를 다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비핵화를 먼저 논의하고자 하면 북한은 관계 정상화를 먼저 논의하자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나 화학무기, 인권 등의 문제는 결코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렇게 되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북 대화가 또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떤 순서로 북한에 접근할지 사전에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디마지오 카네기 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유엔이 비정치적인 중도적 환경에서 북한이 협상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큰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북한 협상단은 지도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협상을 벌이지 못하지만 유엔이 협상에 임하는 기술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IT 분야 등을 거론하면서 자유세계는 북한과 중국 등의 공산주의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일본의 외무장관들과 잇따라 전화회담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논의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7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지난 9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위치한 조지아 공대를 방문했을 당시 국가 안보 관련 강연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을 다시 올리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세계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과학자들은 암치료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의 생화학자들은 안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법을 만들지 못하며 이란인들은 슈퍼컴퓨터 연구에 앞서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은 모두를 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ese Communist Party scientists aren't pioneering cancer cures. We are. And it's not North Korean biochemists that are producing safe COVID vaccines.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자유세계와 자유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유진영은 이런 우수성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자율로봇 등 혁신적 기술이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정권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경우 벌어질 미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등 공산주의 정권이 추구하는 기술 혁신은 미국 등 자유세계가 추구하는 인류 공동의 발전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대부분 다른 나라로부터 탈취하거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부입한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knows it can never match our innovation.
이런 가운데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호주, 일본의 외교 수장들과 잇따라 전화회담을 하고 양국 간 동맹의 발전 방안과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오 장관이 마리 스페인 호주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영내 발전과 미국,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 쿼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경제에 점증하는 위협인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폼페오 장관이 모테기 두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전화회담을 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를 비롯한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관해 논의했으며 지속적인 우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 외무장관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4자 안보대화, 쿼드의 공동 노력의 가치를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 문제를 담당했던 고위 관리가 중국을 이용한 미국의 북한 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다만 중국이 북한의 도발은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 가능성을 낮게 분석했습니다.
When I think about it from my time at the NSC, I'm skeptical. You know, we see China time and time and time again. Pull punches when it comes to denuclearization. And I think we've really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17일 워싱턴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자신이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에 있던 당시에 비춰 볼 때 북한 문제나 비확산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매번 반복해서 비핵화 문제에 도달하면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북한의 안정이 우선이고 비핵화는 그 다음이라는 일종의 양상이 자리 잡은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주도하는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는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일 뿐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도발 방지 측면에선 중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f you're Beijing, right? You're even more important for you to prevent a provocation because of the calendar, right? You've got in July, you've got
내년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국에겐 이 행사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사라는 겁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게도 100주년 행사는 아마도 중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개하는 기회가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북한의 도발은 중국을 매우 언짢게 할 것일 만큼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며 여기에는 유인책은 물론 의욕을 꺾는 방안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도전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challenge is What's our goal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everybody knows that there's no chance of North Korea recommitting.
그러면서 이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 대해 모두가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전념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 목표가 바뀌고 단순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막는 것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목표가 이처럼 좁은 초점에 기반을 두는 데 대해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자입니다.
최근 북한군이 동계 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감안해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직 단정짓기는 이르다며 특히 내년 초 정치적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북한군이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하는 동계훈련을 최근 개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한국의 매체들은 예년에 비해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훈련 축소 가능성 등을 보도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 VOA에 그런 움직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군 동계훈련의 축소 여부를 단정짓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군 동계훈련 주기는 전통적으로 12월에는 소규모 제대훈련을 시작해 점차 훈련 강도를 높이는 주기를 반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The objective of the winter training cycle is to bring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to its highest state of readiness by March.
훈련 강도는 이듬해 2월과 3월 사이 최고조에 이르며 땅이 얼어붙고 모내기를 시작하지 않아 기동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3월을 남침의 최적기로 판단해 동계훈련의 전체적 일정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3월 북한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약 한 달 동안 봉쇄 상태에 있었다고 처음 언급했는데 동계훈련 기간과 겹치는 시기였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북한군이 훈련 축소를 다시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10월 군 열병식 때처럼 정치적 필요에 따라 훈련을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군의 동계훈련 규모는 내년 초 미국의 정권교체와 북한군 열병식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올해 초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is is about Kim and managing internal control. And his way of managing internal control is to demonstrate that he's a powerful leader.
특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들어 북한을 향한 세계의 관심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면서 대내 통제 관점에서도 강력한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동계훈련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국방정보국 D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내년 초 정치적 지형에 따라 북한군의 훈련 강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인다면 향후 미국 대화 재개에 있어 미국 새 행정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they don't stand down on the exercise, it shows that you know, things are continuing at its normal pace and that it's not a positive signal to the U.S.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미한 군당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했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정례훈련을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동계훈련 역시 외교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하원에 발의됐던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이 하원 임기 종료로 세 달 초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지만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종전선언 추진이 더 까다로운 숙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원 52명의 서명으로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된 시점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직전이었습니다. 북핵 협상의 새로운 전기가 될 만한 합의를 기대했던 당시 분위기를 업고 발의됐지만 미북 관계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는 물론이고 외교위원회 정식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않은 채 새로 선출된 하원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3일이면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해온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 결의안 자동 폐기와 관련해 미 의회 내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 때 한반도에서 전쟁은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0월 코리아 소사이어티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미한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거듭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미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내걸면서 한국 정부가 교착 상황의 돌파 카드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게 됐고 그 입장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북미 협상의 시작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뭐 김여정 담화에서 북한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대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수용하게 만들어서 그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계제를 만들어보겠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결의안이 외교위원회 안건 채택도 되지 않은 채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은 종전선언에 대한 미 의회 내 부정적 기류를 확인해 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결의안 통과를 위해 나름대로의 외교적 노력을 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기에 앞서서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된다. 최소한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가 되고 북한의 비핵화에 분명한 의지가 보이고 그 과정 안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될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이지 종전선언을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맨 앞으로 끄집어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회 기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를 역임했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대화 재개를 위한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첫 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평화협정을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연계시켜 논의하자는 게 그동안 미북 간 협상의 기본 전제였던 만큼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평화협정 재결 프로세스라는 것은 비핵화의 진도하고 이거는 서로 링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미북 간의 모든 합의의 대전제거든요. 그럼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고 핵을 더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데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게 맞지. 거기에다가 지금 핵을 열심히 만든 데 대한 보상을 미국이 준다는 그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종전선언이 한층 더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한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동맹을 약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현실화하면 북한이 이를 구실로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감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우려라는 설명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종전선언 결의안이 미 의회에 재차 발의될 가능성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간 대화 진전 여부가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에는 결의안이 폐지됐지만 미국 의회에서 생소한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능은 했다고 봐요. 이제 다음 회기에서 이것이 다시 재추진될까의 여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북한과 대화가 재개될 것이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박원공 교수는 첫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가 바이든 당선인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이루어졌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 재발의에 신중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12월 18일은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미국에도 400여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민들이 거주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고 있는데요. 미오에는 두 차례에 걸쳐 꿈을 이룬 탈북인 장년들과 꿈을 향해 나가는 탈북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끝순서로 부시센터의 2020년 북한 자유장학생인 김유정과 에블린 정의 사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인생의 첫 13년 동안의 꿈은
강을 건너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로 가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항상 전기가 있는 나라에 산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전기가 없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나와 친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얼음 경계가 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우리 사이에 경계를 만든 것은 우리가 다르다는 점이 아니라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자만심이라는 것을. 이제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나의 일부를 버리지 않겠다.
탈북 청년 김유정 씨가 지난 10월 자신이 다니는 펜실베이니아주 채텀대학교의 글짓기 대회 빅 리드 2020에서 1등상을 받은 보이지 않는 두꺼운 얼음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김 씨는 이 글에 자신의 삶의 여정과 깨달음을 담았습니다. 2014년 겨울 함경북도의 북중 국경지대에 살던 13살 김 씨는 3살 많은 언니 손을 잡고 브로커의 안내로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1년 먼저 탈북한 아버지가 보내준 브로커였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정착했고 두 딸은 미국에 와 각각 다른 수양 가정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캘리포니아에서 보낸 중학교 시절이 특별히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I didn't speak any English, so it was just like people would try to communicate with me and I would just misunderstand everything they were saying. So I would just like pretend like I understood. But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의 말을 전부 오해하고 그저 이해하는 척만 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였지만 친아버지와 통화하고 친언니와 주변의 한인 언니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며 심적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까지 매 순간 물질적,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다며 자신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채텀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 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know how I'm studying psychology? I'm thinking more of those like emotional help because I feel like emotionally getting depressed or something. I think it will be very helpful just because.
김 씨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또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고 극복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미국에 도착했다는 김 씨는 이맘때면 고향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두고 온 친척과 가족을 생각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미해결 사건 클럽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를 깊이 파기도 하고 봉사활동 클럽에서 생일 선물과 장난감을 만들고 옷들을 기부받아 전달하기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집에 머물렀던 지난 여름에는 주변 지인들 30명을 모아 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고 일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석사 공부와 해외 유학 등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There are just so many things I haven't done compared to like my friends. I guess they grew up here and they try so many things and there are still so many things I haven't done. So I feel like to someone it might seem like I'm doing.
미국에서 자란 친구들에 비하면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친구들을 따라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씨는 자신에게 있어 아메리칸 드림은 교육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IM 미용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는 에블린 정 씨도 2014년 겨울 어머니와 북중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에서 어머니가 구해놓은 아파트에서 며칠 지내는 동안 어머니는 정 씨에게 혼자 미국으로 가서 새 삶을 개척하라고 권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중국에랑 연관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좀 다른 세상도 다른 북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시고 그런 소스 같은 것도 더 많이 이렇게 빨리 접하시고 이러셔서 중국 애들도 다 유학 미우러 간다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손도 놓아지고 이래서 미국에 오는 걸 결심했던 것 같아요.
정 씨는 미성년의 어린 나이에 홀로 미국에 와 수양 가정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남았던 어머니는 최근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네, 저는 제일 어려웠던 점이 영어인 것 같아요. 제 의사소통을 표현할 수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기도 하고, 막, 진짜 막 지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랑 전화할 때, 왜 나는 여기에 있냐고, 엄마는 없고, 이러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가 익숙해지고 미국 사회에도 적응한 정 씨는 예전보다 훨씬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미용 전문학교를 다니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고 미용실에서 일하며 수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등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TV 방송 출연도 하고 싶다는 꿈도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성악 단체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항상 관심이 많았었는데 팬들이랑 소통 되게 많이 하는데요. 팬들이 너무 이쁘고 진짜 진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고 이래서 자신감도 엄청 상승했고요.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방송에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럴 생각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가족이라고 밝힌 정 씨는 언젠가 자신의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밝혔습니다. 김유정 씨와 에벌린 정 씨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설립한 부시 센터가 선정한 2020년 북한 자유 장학생들입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 장학 프로그램은 지난 4년간 25명의 탈북 청년들에게 총 11만 8,5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Probably most importantly and closest to President Bush's heart, we started the North Korea Freedom Scholarship several years ago.
부시 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은 앞서 VOA에 부시 전 대통령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사업이 북한 자유 장학금이라며 부시 센터는 이것이 북한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탈북민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전해드리는 기획, 오늘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순서로 미국 내 탈북 청년들의 꿈을 향한 도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남북한의 클래식 음악가가 한 무대에 올라 화제가 됐었습니다. 수년간 한반도 평화를 목적으로 활동한 단체의 성과였는데요. 장량희 기자가 이 단체의 활동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외교정책 포커스 주최로 한반도 평화대담이 열렸습니다. 비대면 형식의 이 행사의 주제는 음악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로 한국의 민간단체 린덴바움의 원형준 음악감독과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잔우지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대담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한 특별한 연주회를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12일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 아트 센터에서 열렸던 이 행사는 한국과 북한 출신 클래식 음악가들이 해외에서 협연한 전례 없는 행사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원형준 감독과 북한의 음악가 김송미 씨가 함께 공연했습니다. 김송미 씨는 북한 조선예술교류협회 대리인, 조선장애자연맹 문화이사, 베이징 만수대 미술관 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북한 최고 음악 인재들을 양성하는 평양음대에서 공부했고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에서 유학했으며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연은 중국 교향악단 상하이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이뤄졌고 미국과 한국 언론들이 남과 북 클래식 음악가의 매우 드문 협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린덴바움에 따르면 이날 연주는 원 감독과 김송미 씨의 독주와 협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송미 씨는 아리랑과 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키의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불렀고 드보로자크의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를 협연했습니다. 원형준 감독은 당시를 회상하며 10년간 노력의 성과였다고 설명합니다.
Well, it took 10 years to stand there with her. As you see, music encourages contact between people, and it can bring them closer together, fostering understanding and empathy. I call this my mission.
음악은 상호간 관계를 가깝게 하고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도구이며 음악을 통해 남북 간 두 나라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원형준 감독은 지난 2009년 남북 통일 오케스트라 결성 추진을 위해 린덴바움이란 단체를 설립했고 이 단체는 현재 음악으로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음악을 매개로 민간 외교의 리더가 된다는 목표 아래 한국과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 감독은 VOA에 단체 설립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그 한국 전쟁 때 원래는 이제 개성에 사셨는데 북한 개성에 계셨는데 이제 한국 전쟁 때 이제 우리 남한으로 이제 오시면서 어머님, 친어머님, 저한테 이제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헤어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 그 저희 증조할머니는 이제 개성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할아버님은 이 남한에서 이제 정착을 하시면서 본인도 어머님에 대한 그 고무신을 항상 그 집무실에다 두고 그리워하신 스토리를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이죠. 저희 그 증조할머니 묘가 이제 개성에 있으니까.
이산가족의 그리움과 아픔을 보며 자랐던 원 감독은 미국 뉴욕에 있는 명문예술대학인 줄리어드 대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후 전문 음악인이 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라고 1999년에 이제 그 이스트 웨스트 디반 오케스트라라고 그게 이제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인데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청소년들이랑 같이 이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뭐 전 세계 이제 투어하고 연주하는 그런 단체를 만드셨어요. 거기 이제 저는 이제 영감을 받아서 아 그러면 동서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남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09년에 린덴바움이라는 그 페스티벌을 제가 참관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남북한 청소년들이 같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통일부 뭐 또는 북한 채널을 만나려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탈북민 청년이 아닌 북한과 남한 국적의 청소년이 협연할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한 만큼 한반도 정치 상황은 늘 변수가 됐었다고 원 감독은 회고합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5.24 조치를 내놓는 등 남북한 경색 국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원 감독은 민간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북한 채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그리고 뭐 통일부에서 만나주지도 않았고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 채널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해서 주한 스위스 대사라든지 주한 벨기에 대사님들 그분들이 이제 평양을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통해 가지고 혹시 뭐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남북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 프로젝트를 좀 얘기를 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2011년 유엔 북한 대표부와 연결되면서 공식 채널을 통해 남북한 정부의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추진됐던 음악회가 연기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협연이 추진되다 번번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계선에서 그게 이제 JSA거든요. 네. 판문점. 네. 거기서 경계선을 두고 우리 뭐 베토벤 9번이나 아리랑 같이 연주하자. 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그때는 정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정말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공교롭게도 DMZ에서 목함지뢰 사건이 터지면서 일날 이제 저희 그 우리 오케스트라 남쪽 오케스트라 단원은 이제 통일대교를 못 넘었죠. 그리고 평화 콘서트 취소됐다고. 2015년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기획을 안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아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이렇게 심지어 양쪽 정부가 승인을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이게 아직 우리가 전쟁 중이잖아요.
원 감독은 하버드, 예일 등 미국 대학과 워싱턴의 강연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간 외교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왔는데 그러던 중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 그 중국 그 샹하이 심포니 그 지휘자가 이제 카오팽이라고 중국의 굉장히 전설적인 지휘자시거든요. 네. 되게 존경받고 아흔이 넘으셨고, 이제 그분 따님이 이제 그 샹하이 대학의 음대 교수인데, 바이올리니스트고, 내가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다가, 아, 그럼 한번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볼게. 중국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중국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초청을 하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도와주고.
원 감독은 이에 앞선 2018년 베이징에서 김송미 씨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남북 합동 연주가 성사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공연에 이어 지난해 9월 22일에는 스웨덴 외교부의 초청으로 스톡홀름에서 두 번째 협연을 하게 됩니다. 원 감독은 그러나 상하이 공연이 있기 직전 북한이 두 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려 공연이 취소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김송미 씨는 훌륭한 무대 매너와 높은 수준의 연주 실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타일을 아주 거기에 맞춰서 드보르작은 정말 서양인 하는 우리 스타일대로 하고 아리랑은 정말 우리 그 창 스타일대로 하고 음악적인 스타일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네, 이건 그냥 가수가 아니라 정말 퍼스트 클래스예요. 퍼스트 클래스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세 차례의 리허설을 거쳐 무대에 올랐다는 원 감독은 음악인으로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며 민간 외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 의미는 깊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뭐 음악회 같이 하고 음악 같이 한다고 해서 뭐 통일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북미 간에 무슨 뭐 핵 협의를 낸다든지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아주 심플하면서도 인간적인 만남조차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동전 선언을 하고 어떻게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어떻게 큰 그런 핵 협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원 감독은 정치적인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에 의미를 둔다며 공감대 형성 없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상식적인 차원의 접근이 민간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15일 한반도 평화대담에 참여한 프랭크 잔우지 대표는 원 감독의 음악을 통한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접근하는 노력에 놀랐다며 의미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평화의 부재 속에서 한반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창조적인 음악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원 감독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잔우지 대표에게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음악을 통한 민간 외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65년 12월 18일 노예제 폐지를 명시한 미국의 수정 헌법 제13조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미국에 살고 있던 40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해방됩니다. 수정 헌법 13조는 미국 안 또는 미국의 법이 미치는 어떠한 장소에서든 노예제도 비자발적인 예속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시작된 것은 16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배 아래에 있던 미국 버지니아주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실려왔습니다. 노예들은 고된 육체 노동과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부터 미국 북부주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고 있던 남부주들은 노예 제도 폐지에 반대하게 되고 이런 남부와 북부의 갈등은 1861년 남북전쟁으로 이어집니다. 4년여에 걸쳐 지속된 남북전쟁 결과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1865년 12월 18일 제13차 헌법 개정을 통해 노예제를 공식 폐지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1819년 12월 18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이 그루지아에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스탈린은 20대 초반 혁명가로 활동하다가 1917년 2월 혁명 당시 레닌, 트로츠키와 함께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이후 1922년 러시아 공산당 초대 서기장에 취임한 스탈린은 2년 뒤 소비에트 연방의 초대 수상이었던 레닌이 사망하자 라이벌이었던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권력을 장악한 후 스탈린은 피해 숙청을 감행합니다. 34년부터 38년 사이 이른바 대숙청 기간 동안 희생된 사람은 약 2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자신을 신격화해 빛나는 태양, 삶의 지주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1953년 3월 방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뇌출혈 가능성이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지는 못합니다. 대숙청 기간 행동대장이었던 신복 라브렌티 베리아에게 암살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스탈린의 독재시대는 이렇게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우리 당과 국가 군리의 최고 영도자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